오늘 말씀은 사실 이번 달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오늘도 가정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목회 한 30여 년 남아 하면서 결혼 주례를 한 400상 이상을 했습니다. 하면서 보면 별난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남보다도 특별하게, 멋지게, 좀더 호화스럽게, 거룩하게,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노력들 많이 합니다. 어떤 커플들은 이제 마지막 신랑 신부 퇴장 선포를 할 때에 뒤에서 비둘기 200마리를 확 풀어나갖고 그냥 뭐 날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질 않나. 돈이 없어서 그건 못하되 또 나비를 한 200마리를 놔줘갖고 그걸 아름답게 하겠다고 나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불 덮어놨다가 걷어보니까 다 죽어 있고 별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 결혼식은 진짜 돈 많이 들었겠다라고 생각한 결혼식 한번 있었습니다. 신랑은 미국 백만장자 아주 돈 많은 분이셨고, 신부는 한인 2세였습니다. 저희 교인이었는데, 베벌리 힐 4시즌 호텔에서 오는 모든 게스트들을 거기 호텔에 다 묵게 하고, 이제 가든 웨딩을 하는데, 신부가 들어가는 그 이제 통로를 장미 그 꽃을 다 이게 띄어갖고 빨간 장미로 그걸 다 깔아놨습니다. 근데 얼마나 두껍게 깔아놨는지 걸어가면 발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보통 비디오 촬영할 때 그냥 뭐 들고 다니면서 갔다 하면서 하는데 할리우드 영화 찍듯이 크레인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찍고 참, 야, 여기 못해도 몇십만 불은 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하루의 예식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참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멋지게 했다고 하여서 평생 동안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또 원만한 이런 것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훌륭한 예식을 올렸다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힘들었던 그 과정만큼, 아니, 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고, 시간의 투자도 필요하고, 물질의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 많은 부부들 보면요, 영커플들도 그런 커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데이트 잘 나갔는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데이트가 끊어지는, 이젠 다 이루었다 하여서, 오토파일럿 해놓고 그냥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실 때 가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됨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 같습니까? 천사들과 사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왼수들과 사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보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다면, 교회 건강은 곧 가정 건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병들어 있다고 하면요, 병든 가정들이 모인 것은 함께 병든 신음소리와 그 아픔과 고통을 그곳에서도 또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어려워졌는가? 가정이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늘, 나는 뭐 애들 다 떠났고, 이젠 뭐 나는 뭐 이제 저 요단강 건너갈 날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나는 뭐 별로 필요 없는 말씀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도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부림침과 또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려면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뭐 성경 말씀 우리가 뭐 이렇게 파고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노하우에 있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 Unconditional Love of God, 조건 없는 무조건부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에 계산에 맞아 떨어져야만,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줄 알고, 참으로 내가 뭔가 내가 느껴야만 반응할 줄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길 원하세요. 부부 사이에서 참으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들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나 장부에 기록해 놓는 부모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예, 있더라고요. 그걸 다 적어 놨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려고 그럴 때 그걸 꺼내 들고, 이제 내가 이만큼 썼으니 그때 인플레이션까지 계산해갖고 얼마를 이제 앞으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 봤는데, 그건 좀 건강치 못한 가정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퍼붓는 거 보면요, 참으로 조건부 없이 퍼붓습니다. 내가 못 먹더라도 자녀를 먹이려고 하고요, 내가 못 입더라도 자녀 먹이려고 하고, 내가 못 누리더라도 자녀들은 해주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 가뭄이 들면요, 또 아니면 뭐 그 나라에 이제 흉년이 들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배 굶어 죽고 아이들은 배 터져 죽는다고. 그만큼 부모가 못 먹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먹여야겠다는 이런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런 사랑이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에서 이런 사랑을 나누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무조건 사랑해주고, 참으로 잘못하더라도 사랑해주고, 삐뚤어 나가더라도 사랑해주고,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영어에 그런 노래가 있죠.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 요즘 나에게 뭐 해줬냐?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큰 소리 치냐고. 당신이 뭐 나에게 해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무조건부의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요, 부족함이 있다 하여도, 참으로 내 기대에 미달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하여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부부관계를 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요,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내가 결혼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라고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고 내가 골라서 내 취향대로 내 스펙에 맞게 이렇게 고른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골랐기에 내가 그냥 고른 거 버리기를 그렇게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이런 예화를 듭니다. 똑같은 펜이요, 제가 하나는 대통령한테 받은 펜이 있고 하나는 내 돈으로 산 똑같은 펜입니다. 이 브랜드도 똑같고 다 이 뭐 값도 이거 뭐 한 5불짜리예요. 그런데 대통령께 받은 이 펜은요, 잉크가 다 떨어져도 이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여서 오래오래 보존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 펜은요, 5불어치 같이 했으면 갖다 버립니다. 뭐 생각지 않고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면 사랑을 끝까지 합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 주신 분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랑이죠. 참으로 손해보는 사랑이죠. 제가 오늘 아는 여집사님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 그때 EM 할 때인데 KM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나를 찾아오셔서 좀 상담 좀 하자고, 남자 집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면서, 그 아내 되시는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100점짜리 권사님이세요. 교회 뭐 한다 그러면 앞장서서 뭐 열심히 하시고 뭐 하여튼 하세요. 그런데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신대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그렇다고 뭐 이 남자 집사님이 이건 이혼해도 되는 거죠? 이런 건 이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 두 분 다 문제가 있겠죠. 집에 신경을 안 쓰는 분도 이게 문제가 있겠지만,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뭐 이혼까지 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잘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보 같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부모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참으로 엄마 아빠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결혼하는 걸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불화 가운데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뭔가 불안하고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결혼하고 나서도 불안해요. 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싸우고 힘들진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바보 같은 사랑, 조건부 없는 사랑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두 번째로는요,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대화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투웨이 스트릿이죠. 대화는요, 오고 가는 것이 대화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명령하는 것이지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오고 가는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의 비극이라고 할까요? 언어 장벽이라는 이런 이유로 때로는요, 가정에서 대화가 끊깁니다. 그냥 기껏 말해봤자 How are you? Okay? Are you hungry? Do you need money? Good night. 이러고 끝나요, 그냥. 별로 이게 언어가 안 된다는 그 마음에 깊은 대화를 못 나눈다는 이런 생각에 이 대화를 못합니다. 여러분, 대화는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 세대 차이 하죠? 여러분, 세대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대 차이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차이는요, 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하여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 하면은 그 우리 참 다른 세대라 할지라도,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커플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소망부의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차이점을 더 이 narrowing the gap이라 그러죠, 더 좁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하느냐 물으면요, 뭐라고 많이들 대답하냐 하면은, 부모님들이 they talk, they order me, they don't let me talk. 나에게 말만 어떻게 하라고만 지시하지 내 말은 안 들어준다. 가족 대화는요,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는요,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익숙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뭐라 그러면 말대꾸 한다 그러고, 내 말했는데 거기에 또 뭐 꼬투리 다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How are you doing? 그래서 fine 그러면 really? How are you doing? 다시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냐고, 요즘 어려운 일 없냐고 물어볼 때에 참으로 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도 지난주에 와갖고 홈워크 갖고 와서 키친 테이블에 딱 놔뒀어요. 이거 해야 된다고 놔두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설교 무슨 설교 했냐 그랬더니 저희들보다 더 아주 디테일하게 엘리제 사장의 이야기를 아주 그 교육부에서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대화 가운데 보면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건 가족, 우리 비밀이니까 우리들만 알고 있고 그러지 말고요, 아이들에게 우리 그냥 그런 거 있어, 넌 몰라도 돼. 가족들은요,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저희들이 입양할 때도요, 가족들과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렸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 입양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가 보위를 할까 그거를 할까 할 때에, 또 우리 특별히 다 보이는데 딸 하나 있는데 딸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You have bigger saying than your brothers.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빠하고 동생들보다 더 무게가 있으니까 뭘 원하냐 물어보고 하면서 그럴 때에 참 같이 여기에 소유 거기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 입양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레이첼 펀드라 그래서 서로 이제 돈을 모으는데 자기들 세뱃돈도 갖다 저금통에다 넣고 생일 돈도 갖다가 넣고 하면서 그런 대화 가운데 서로 나눔 가운데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개인의 가치관과 독특함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육부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father?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mother? 이렇게 쓰라 그러는데 한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쓰라 그러니까 못 쓰고 한참 고민하더래요. 그러더니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 쓰라 그랬더니 한마디를 썼더래요. Homework machine. 공부시키는 기계라고. 자기한테 항상 하는 것이 공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요 달란트를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9편에 봐도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나를 지으시면 신묘막측함이니라. 힘든 말이죠.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하나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냥 무대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살려서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창의력이 있는지 참으로 말을 잘하는지 노래를 잘하든지 뭘 잘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할 때에 서로 행복합니다. 서로 행복해요. 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여기 간증하셨던 닥터 클라우스 디르잔하고 그 보스턴에 가서 거기 의대생들과 치대생들 만나서 거기에서 또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 하버드하고 MIT 그리고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의대 치대생들 뭐 쟁쟁한 친구들이죠. 물어봤어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그랬더니 해피한 친구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피어 프레셔리래요. 피어 프레셔로 왔대요. 그거 들으면서 야, 이 참 가문의 영광이라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뿌듯하게 여기고 한 자매는 밴콕에서 왔대요. 그래서 밴콕에서 왔는데 여기 하버드 온다 그러니까 밴콕은 어땠냐 그랬더니 어디서 셀레브레이션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아주 축제를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텍스트북으로 그냥 원 사이즈 피트 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을 존중하며 그것을 키워주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나중에 뭐 노후에 덕을 보려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 생명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명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히 잘 키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저도 자라면서요, 아버님이 제가 의사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집안에서 의사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아버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혼을 구하는 의사고 너는 육을 구하는 의사 돼서 우리 둘이 파트너십 하자. 아주 뭐 멋지게 제가 거기에 속았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 프리메드 그 이제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공부하려니까 첫째, 전 공부를 별로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언스 코스 그 이제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피 보는 건 싫어해요. 제가 코피 나면은 코피 날 때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근데 피가 나오네 그러고. 그래서 의사는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 벌어야겠다 했는데 돈 벌어야겠다 하는 그거 하다 이제 또 목사 되겠다 했더니 아버님이 넌 목사감이 아니라고 아버님 생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가고 보니까요. 너무나 전 기쁜 거예요. 전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여도 난 목사 되겠다고. 얼마나 좋냐고. 한 3, 40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여기서 대꾸하는 사람 없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함을 살리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르고 제재하고 이런다고 하면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그 꿈에 방해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우리 지금 딸아이한테도 너 대학교 직접 가지 말고 한번 2년이고 뭐 3년이고 해외 나가서 뭐 평화 그한테 피스콜이든지 또 이런 데 가서 한번 일하고 오지 않을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접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되고 이거 이러지 말고 한번 be creative, be adventuresome, 그냥 가서 좀 모험하고 뭔가를 좀 보고. 제 대학교 룸메이트가요, 이 친구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피스코에 들어가서 콩고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에서 참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런 걸 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콩고에 가서 콩고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백인인데 와이프가 뭐 그 여긴 조금 좀 흑인도 좀 브라운인데 거긴 진짜 까만 분인데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이 친구 참 멋지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참으로 잘 키워주는 이런 가정과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정에서 좀 이런 협박하고 모독하고 좀 억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터닝포인트라고 이 치유사역을 좀 했는데요, 거기에서 참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배경을 나누면서 자라면서 자기가 있었던 그 상처들은 가정에서 막 그냥 부모님이 옥박질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 있던 그 상처들이 어른 돼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나 뵀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면요, 평생 동안,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평생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많은 상처들은 말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의 말로 협박합니다. 모독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지만 평생 가는 아픔을 마음에 새겨놓는다. 뼈는 부러뜨리지 않지만 마음을 망가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첫 번 이 증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보면요, 오순절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그 다음에 Good New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첫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 말만 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의 언어가 변하여서 세상 말이 아니요, 이제는 성령의 말, Good New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참으로 이 축복의 말이 오고 가는 이런 좀 가정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보면은 이 수법이 다 비슷하세요. 이 비교 수법을 많이 쓰세요. 누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넌 못하냐고. 저도 그런 수법을 몇 번 써봤는데 아이들이 금방 캐치하고, 왜 아빠는 비교하냐고. I am me, brothers he.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저기 작은 아이한테 형 보라고. 형은 저렇게 자기가 잘하고 공부도 자기가 잘하고 뭐 알아서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꼭 이게 리마인드 해줘야 하냐 그랬더니 Because I'm not him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자기인데 왜 자꾸 그러냐,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또 참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얼레 껄레리 그러는 거 참 이 치욕적인 말입니다. 원래 껄레리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하면 뭐예요? Shame on you인가요, 그게? 좀 비굴하게 깔보는, 우습게 여기는 이런 말 아닙니까? 수치를 느끼게 하는, 이래야 버릇이 고쳐진다는, 이것이 건강한 교육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이에요. 부모의 한마디의 축복의 말이요, 그 아이의 생애를 좌우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님은 목회는 아주 뭐 성실하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고 하실 수 있어도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면은 뭐 하기에는 아니었어요. 제가 아버지랑 놀아본 적이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낚시 한번 갔다 혼난 그거, 그거 외에는 별로 놀아본 적도 없고 혼난 기억만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70세 그 생신 때 한마디 하신 게, 내가 인생에 후회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되셔서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가요 제 마음에 쌓였던 그냥 마음을 막 그냥 그냥 답답하게 했던 이것을 뻥 뚫리게 해주는, 얼어붙었던 나의 마음을 녹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야,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자녀들에게 아, 내 그래도 체면이 있지, 체면 갖다 버리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요, 잘했다 하면은 잘했다 칭찬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칭찬하는 거, 그거 부모가 할 일입니다. 아, 뭐 다른 사람이 뭐, 아, 뭐 지금 자기 아이만 자랑하, 아, 그래도 자랑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 또 아내 자랑하는 거요,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문화는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이 남편들이 아내 자랑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팔자로 시작하죠. 팔불출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팔불출이 1.5세, 2세 가까운 사람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태어나려면 10개월 있다 태어났는데 8달 만에 이 태어난 병신이란 말이에요. 병신을 아주 고급스럽게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내 아내 내가 자랑해야지 다른 남자가 자랑하면 어떡합니까? 그 문제잖아요. 제가 자랑 안 하고 김 집사님이 어유 목사님 사모님 섹시한데요? 뭐 이러면요? 그 문제됩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야죠. 저희 교회에서는요, 우리 여러분들 자랑하셔도 누가 그렇게 욕하면요, 욕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세요. 내 아내 참 너무나 잘합니다. 음식도 잘하고 집에서 아이들도 잘 케어하고 저렇게 자랑하면서 가정에 이 서로 그런 웃음에 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참 이 세상은 증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죽이고 죽임당하고 어수선합니다. 앞으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존중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리스펙트 받는 것이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부터 리스펙트를 배워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배우는가? 부모에서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리스펙트 해주는, 또 아빠가 엄마를 리스펙트 해주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자녀들이 자기도 리스펙트를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태평양 이 중남부의 작은 섬 중에 이 텅가라는 섬이 있습니다. 텅가, 그 나라죠. 그곳에 이제 범죄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합니다. 뭐 살인이 1년에 뭐 한 번도 뭐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범죄율이 낮대요.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근데 섬나라에서 굉장히 아주 평화스럽게 사는데, 그 나라 왕이 이 미국에서 공부한 감리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한 분이세요. 돌아가서 왕이 됐는데, 그 왕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자기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마미, 데디, 뭐 엄마, 따다 하면 내 이름 불렀다고 부모님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요, 말을 배우기 전에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리스펙트래요. 리스펙트. 아이들에게 리스펙트를 어려서부터 가르친대요. 그래서 너는 순경을 보면 리스펙트해야 된다. 선생을 리스펙트해야 되고 목사님을 리스펙트해야 되고 부모님을 리스펙트해야 되고 너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친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인사하는 거 가르치잖아요. 부모님들이 보면, 미국에 사는 부모님들 보면 인사라고 그냥 목이 부러질 정도로 확 미세요. 안 하면은 이 좀 존중함을, 리스펙트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참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가 아무리 미국의 문화에 산다고 하여도요, 이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 제대로 된 가정 보면은 굉장한 이 가정 안에서의 리스펙트가 있습니다. 좀 그런 리스펙트가 있어야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이 좋은 것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좌우됩니다. 탈레반들이요, 언제부터 탈레반에 이 세뇌교육을 시키냐 하면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교육은 무엇인가? 증오입니다. 증오. Hatred. 증오를 가르친대요. 증오를 가르쳐서 자라고 보니까 커서 자기의 몸을 터트려서라도 그냥 자기가 미워하는 증오 있는 것을 보복하겠다는, 복수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학이 어떤 신학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누구든지 사랑하셨고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리스펙트라는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존중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민족은 더 높은 민족이고 저 민족은 낮은 민족이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이런 악한 행위입니다. 내가 더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나. 아니요 여러분, 히스프렌드에 있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장애우들 보면은 우리가 리스펙트를 별로 안 하고 쟤네들은 참 불쌍하다. 아니요, 불쌍하더라도 리스펙트 해야 합니다. 리스펙트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메스터피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 보면,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좀 책임질 줄 아는 이런 모습을 살아야겠습니다. 요즘 보면 너무 이 책임 도피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잘못됐으면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딱 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다 이런 거라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것에서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여러분 감옥 간 사람들도요 자기가 잘못해서 왔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다 재수가 나빠서 오든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요. 우리는 가정에서 배울 것이 respect뿐만 아니라 honesty도 배워야 돼요. responsibility. 우리가 책임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참으로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약속했으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특히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으면요 일찍 와서 기다리세요. 부랴부랴 그냥 저 문 닫힌 다음에 옆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고요. 예, 앞으로는 가운데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버릇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범도요 부모님 보고 배워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패밀리 워십을 저 교육관 다 완공되고 하면은 우리 이 지금 날짜는 아직 언제 할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배웁니다. 부모님의 헌신을 보면서 자녀들도 배워요. 보면은 이 부전자전이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제 친구 중에 제 대학교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가정에서 뭘 배웠냐 하면은 자기 부모님들이 이 고신 쪽이세요.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분들이신데 어디 나가서 밥 먹으면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식사하고 계실 때 네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주머니에서 돈 나오게 하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배웠대요. 그래갖고 항상 어디 가면 이 친구 변호사였는데, 뭐 이렇게 누구 다른 교회 목사님이라도 자기가 아는 목사님 계시면 꼭 돈 내고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가정교육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금까지 한 400상 이상 주례하면서요, 정시에 시작한 그 예식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다들 보면요, 신랑 신부 측에서 좀 기다려달라고, 손님 더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해서 10분, 15분. 어떤 커플들은 일부러 7시 반에 시작할 거면서 7시에 온다고 청첩장을 내요. 제가 막 뭐라 그럽니다. 이것은 속임수라고. 7시 했으면 7시에 시작해야지, 왜 7시에 시작할 걸 하고 왜 actually 우린 7시 반에 시작하겠다 그러냐. 그거는 that's a lie.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정시에 시작한 한 번의 그 결혼식이요, 그 영락교회에 계신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님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날 이제 리허설에 연습하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내일 결혼식 예식하실 때 정시에 시작합니다. 신랑 신부만 왔더라도 시작합니다. 아니, 신랑만 왔더라도 시작합니다. 예,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정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뭐 혼날 것 같아서 정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안수집사였는데요. 이 아드님이 다니엘이라고 EM에서 열심히 섬기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요, 아이가 이제 셋인데 이분이 예배부를 맡았는데 안수집사로서 한 번도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와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 끌고 다니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가정에서 배운 것이 저런 효과가 있구나, 저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안 해도 돼, 이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선교 가실 때도요, 가족 단위로 가시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갔다 오시면 압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도 가족별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라고 해서 그런 의료팀들도 가족들이 가고 다 이렇게 갔는데, 가족들 갔다 오면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집에서 그냥 잔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봤는데, 엄마 아빠가 가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거기서 힘들게 사역하는 거 보면서, 자기들도 같이 하는 거 보면서 엄마 아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 교육이에요. 제 영락교회 있을 때 그 닥터 존 홍이라고, 이분이 가스트로 인테스트널 위 다음부터 이제 항문 전까지는 자기 전문이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자기 베케이션도 그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교지 나갑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는 걸 배웠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이 카디올로지스트고 어머니가 뉴럴로지스트인데, 부모님이 항상 단기 선교 나갈 때 그걸 보고선 자기도 이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여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가정에서 우리가 참으로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며 참 이 존중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요, 우리 가정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유가 안 된다고 하면요, 가까운 데라도요, 저희 뭐 마나탄 선교도 나가고요, 필리도 가고 하니까 뭐 꼭 해외 비행기 타고 안 가셔도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서, 또 동양선교계에 있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 팀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다 갔어요. 부모님들이 가서 부모님들 다 준비해주고 아이들은 여름 성경하는데 인도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그런 거 하고 할 때 너무나 기뻐하고, 또 그러고 이제 가족이 갔으니까 끝나고 마지막 한 이틀 정도는 같이 가서 쉬도록, 어디 가서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뭘 잘해야 되냐 하면 건강한 가정은 잘 놀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는 걸 잘 못해요. 우리는 너무 이민 와서 이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뭐 1111 해 뭐 해서 맨날 뭐 1111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 절대 강행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보면 너무 아주 쿨하고 릴렉스하고 여유 있는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저도 좀 보고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힘들면 뱃놀이 가시고, 산에도 가시고, 먹을 거 없으시면 만들어 드시고, 제자 배고픈 것 같으면 또 생선 구워서 주시고,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으면 그쪽에 잘 안 잡히니까 이쪽에 던져라 해갖고서 뭐 전 네트가 찢어질 정도로 하시고, 보면 굉장히 낚시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굉장히 릴렉스 하시면서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유있게 사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제가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좀 보면은, 목회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정신없이 하시는 분은 목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릴렉스하게 하시는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민사는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뭐 교인들 365일 베케이션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일하는데, 아유, 목사가 어떻게 베케이션 떠나냐고. 여러분, 병든 삶을 보면서 그것을 함께 따라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모범이 돼야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잘못된 삶을 고쳐줘야죠. 그래서 전 그럽니다. 우리 영커플들 아기들이 있는데요, 아이들 때문에 어디 못 간다 하시면요,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 집에 갔다 맡기세요. 예, 우리 시무장님들 보면요, 아이들 다 떠나셨습니다. 다 이제 뭐 학교 가고 다 했으니까요, 없으세요. 그냥 갖다 맡기세요. 예, 그러고 가세요. 시무장로님들이 다 찼으면 그 다음에는 사역장로님들한테 맡기시면 돼요. 사역장로님들은 더 없으세요, 아이들이. 그리고 정 없으면 저희 집에 맡기고 가세요. 아이들 핑계대고 여러분들 그 참 서로 이 리셜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주님께서도 안식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우리가 뭐길래 360일 일하면서 우린 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아,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테니까 지금 일할 수 없는 밤에는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쉬면서 하는, 저희 교회 단기 선교 가서 뭐 절대 거기 가서는 어디 놀러 가면 안 된다고 그런 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누가 그런 룰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페루를 뭐 열 번 이상 갔다 왔는데 마추픽추 한 번도 못 갔대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페루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마추픽추 그 바로 옆에까지 가서도 못 가는 그런, 갔다 오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세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추억과 전통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큰 집을 마련했는데 페이먼트 하기 위해서 죽자 사자 일하는데 페이먼트 다 끝나고 나면 자녀들이 집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걸 그냥 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못 보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휴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족들과 여행하는 거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뭐 절대로 교회 다시 돌아와서 그냥 예배드리라고, 본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그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곳에 가셔서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오세요. 저희 신부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셔서 장로님들 그냥 개근상 타려고 하지 마시고 가셔서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워오시고, 새 가족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또 그 교회의 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자꾸 나가서 배워야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럴 때에 추억과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요, 제일 즐겁게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일 즐겁게 찾는 명소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놀러가자 하면 샌프란시스코 갑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에 LA에 아이들 보러 갔는데 오늘 아이들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정의 전통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는 것이. 그곳에 가면 꼭 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골드 브리토라고요, 브리토 집이 있어요. 그 집은 꼭 갑니다. 곧 끝나면은 미첼 아이스크림이라고, 그 아이스크림 집은 꼭 가야 돼요. 거기서 북구 아이스크림이라고 필리핀 아이스크림인데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딜 가냐 하면은 이 거프스트릿이라고 재팬타운이 있는 데서, 거기 언덕이 많잖아요. 그 신호등 타이밍만 잘 맞추면요,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맛이에요. 막 이게 뛰면서 내려옵니다. 자동차로 그거 한 몇 바퀴, 한 서너 바퀴 이렇게 돌고, 굉장히 위험하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이제 피오는 뭐냐 하면은 죽어도 같이 죽자. 예, 이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그 기억이 항상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추억을 만드시고,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모를 떠나 저들이 새 가정을 이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가정에 있을 때에 함께 추억을 만들고, 저희도 오랫동안 좀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서 가족 여행을 못 갔어요. 이번 8월 달에 뭐 며느리고 다 해서 우리 총 아홉 식구 다 같이 여행 간다 해갖고 제가 아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로서 이번에 한번 명령한다. Everyone take vacation 해서 직장 다니는 아이들도 다 이제 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했다, 아직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왜냐하면 도움을 청하고 이 도움을 받다 보면요, 아, 이것은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닌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의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그 참 재밌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와서요, 어디에서부터 치유를 받냐 하면 자기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이야기 자기가 하고 났는데 저 집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요, 어려움을 나누면요, 어려움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곱이 되고, 어려움을 나누면 어려움이 반으로 쪼개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여서 뭐 우리 가정의 부끄러움, 수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도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완벽한 것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 놀고 함께 기억을 만들고 추억을 만들고 이러면서 천국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초대교회 교인들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9월이나 10월쯤에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을 모셔서 저희 부모 학부모 이제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분의 참 간증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가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노스 버겐 카운티에 사는 부모님들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좀 예, 이게 모든 게 학군도 좋고 부모님들이 공부를 그냥 강요하고 해갖고서 해서 하버드 언더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 치대 나오고 하버드 치과 치대의 교수로서 일하는데 속 가운데가 뻥 뚫린. 이게 너무나 허무하고 인생이 이게 단가라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참 그가 자살도 시도하고 그런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살 10회일기에 다행이죠. 성공했으면은 지금 그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분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 가정은 더 이것보다 좋아질 수 있다를 꿈꾸며 우리가 참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언어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되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이게 변화해야 돼요, 언어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비교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앵커리지 해줘요. 제 아내가 그 아동 교육학을 공부했는데 이 저랑 교육 시스템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맞고 자라기 때문에 그 기억에 맞은 것밖에 없어서 애들은 맞아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매를 아끼면 아이 버린다고 했으니까 패야 돼. 뭐 이랬는데요. 제 아내는 아니라고. 아이들은 크게 해줘, 뭐 이렇게 앵커리지 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둘 다 해야 됩니다. 매를 때리고 나서 그냥 가만 놔두면요, 그게 이게 상처로 남아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8살까지 맞았는데 지금 맞는 아이가 없습니다. 맞고 나면요, 항상 제가 불러요. 불러서 끌어안고 Do you know why you got punished? 묻습니다. 왜 맞았는지 아냐고. 네? 그러면 말해보라 그래요. 그럼 잘 알아요. 예, 그러면 Daddy loves you. 예, 그러면 막 더 울고.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맞는 것도요, 어렸을 때 보니까 뭐 그렇게 상처로 남아있지. 언제 알았냐면 우리가 입양하는데 그 소셜워커가 입양하는 아이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어떻게 훈계하냐 그래서 우리는 스팽킹 한다고 그랬더니 딱 접더니 안 된다고. 스팽킹 하면 어답트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와 있는데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가 우리 아이들을 인터뷰하겠대요. 맞은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 가정에서 어뷰스 한다 생각하면은 자기가 캔슬 하겠대요. 그러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잘 얘기해야지 아니면 동생 못 온다.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애들이.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I feel bad. Do you feel bad? How long do you feel bad? 그랬더니 Well, a little bit because my mom and dad always comes back to us and tells us they love us. 그랬더니 소셜워커도 감동을 받아서 근데 한 가지 사인하래요. 이 오는 아이는 절대로 때리지 않겠다고 사인하래요. 사인하고 때렸죠. 뭐. 여러분 가정은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삶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결혼하기 전에 저희들이 부부싸움하고 그날 지나가기 전에 해지기 전에 우리가 풀자 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막 그냥 여기 막 부부부 끊는데 자존심도 있죠. 남편이 그래서 내가 먼저 암소리 맨날 내가 암소리 하나 보면 항상 제가 암소리 먼저 해요. 한 열 번 하는데 저긴 한 번도 할까 말까 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만 맨날 암소리 하나 뭐. 그리고 제가 암소리 하면은 항상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You don't mean it 그래요. 그래서 내 암소리 했는데 이게 진짜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믿고요. 특히 우리 영 커플들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열심히 잘 많이 투자하세요. 시간 투자하시고 기도로 투자하시고 말씀으로 투자하고 저는 영 커플들 이렇게 어린아이 데리고 교회 오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저도 그때 기억해요.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예배 어떻게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애 울고 뭐 저기 뭐 잠옷실에 들어가서 있다고 해도 뭐 거기에 애들 있고 하니까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는 그 자체 내가 주님 앞에 오늘 가겠다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내가 뭘 얻고 가겠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은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이니 가겠다 하는 그게 멋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정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이 되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지붕보다 더 멋져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부의 사랑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고 참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독특함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가 말로 협박하고 모욕하는 일 없고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또 책임을 질 줄 알고 놀아주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 어떤 분들은 중요한 게 빠졌네. 예배 드리는 가정이 돼야지. 그건 마지막 주일에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 중에 참으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